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희들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기뻐하고 받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걱정되는 것 있고, 또 저희들의 몸으로서도 참으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것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거룩하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담으시겠다고 하시는 것, 주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씻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고 물로 씻겨 내려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한숨과 좌절과 저희들의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주의 생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전과 이후가 현격히 달라지는,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서신대로요, 주보 뒷면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부분 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의 선언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거기 배경되는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다음부터는 같이 합독해서 로마서 1장 1절, 1장 16절, 그리고 2장 6절에서 8절, 2장 10절 그렇게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로마서 시리즈의 그 목표는요, 저희 뉴호프 공동체 교회가 힘과 용기를 주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격사적, 격하게 권하는 그런 사명자, 권사적 사명자 모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바울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로 저희들이 신기하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은요,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생애가 특별하게 된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만 그런 특별한 입장과 형편과 환경, 이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입장에 두셨다는 것을 그것을 찾고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죽도먹은 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생애 자리가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에 왔다가 갔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파장을 남기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될 것인가?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추억할 때에 또는 나를 몰랐던 사람도 나중에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다, 멋지다, 잘 살다 갔다. 라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어떤 분들이 첫인상이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탁 봤을 때 그것이 바울이란 인물이 2000년이 지나가도 정말로 그저 고생하고 지나간 사람이 역사상에 한두 명입니까? 수도 없이 많고 이민자로 그저 가죽쟁이로 이리저리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전과자에다가 험한 인생을 살았고, 성격도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생애가 2000년이 지나가도, 이름도 바울이란 이름이, 폴이란 이름이, 폴림, 폴렛, 무슨 뭐, 폴이란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견지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갖추도록 격려드리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한 번은요, 10년 전의 일인데, 같이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한 멘토인 친구입니다. 근데 외모도 우락부락, 덩치도 보통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구린나루 수염까지 거뭇거뭇하게 쭉 나고요. 이제 또 머리도 좀 벗겨지려고 그러고요. 뭐 이런저런 형편에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이 무슨 수련회 하거나 뭐 이렇게 잠깐 모여서 하면은 저녁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다가 어울리지 않게 마스크팩을 하고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아 이게 경우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뭐에다가 뭐 성경의 잠언서에 나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 표정을 아는지 개면적인 표정으로 나는 소중하니까 아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말 된다.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서는요, 꾸준하게 1년 가까이 하니까 좀 있다가 정말 그 형제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주는 날씬하고 아리따운 자매가 봄날같이 찾아들고 그 노총각이 결혼하고 첫째 해놓고 둘째 가졌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연락을 받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인생을 남보고 귀하게 여겨달라, 아껴달라는 것,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사실은 감추인 가식입니다. 열등감의 포장입니다. 의가 지나치면 티 한전에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멋진 자취를 남겨주는 생애, 그 생애는요, 내 인생에 일어난 선물 같은 사건과 그리고 그 기억들을 소중히 취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선물을 담은 포장이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거 그냥 밀쳐놓지 말고 포장지를 풀어보고 선물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뭔지 되고 난 다음에 욕을 해도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물을 보내신 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우이고 그 마음에 대한 예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한 문단으로 요약하려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저 한 문장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으니까 한 문단, 한 다섯 문단 정도로 요약하면은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툭툭툭 들어가게 될까? 예, 필요합니다. 결혼, 가족력, 학업, 경력, 또 이민자들이라면 꼭 뭐가 있습니까? 도미년도. 몇 년도에 미국 왔다. 그게 꼭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투적인 양력 말고요, 당신의 인생을, 누가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해하도록 돕는 간략한 자기 설명서, 그거를 한 문단으로 적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면은요, 아마 제가 생각해 봐도 언제 이민 왔다는 연도보다는 왜 그때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이유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직장과 이런 직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나열보다는 왜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건도 연도별로 쭉 이렇게 기술되기보다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듯이요. 이전과 이후를 가늠짓는 어떤 그 특별한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성, 나를 깨닫게 되고 크리스천이라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던 그런 의미의 발견을 소개하지 않을까. 요렇게, 요것 때문에 나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 그래서 나에게 이어진 이런 생각들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무심히 보아도요, 집집마다 가보면은 가족 사진들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남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근데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죠. 남들은 무심히 보아도 나에게는 소중한 사연과 관계와 지키고 싶은 관계와 간절한 꿈이 담겨진 마치 가족 사진 같은 사건이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필라델피아 가보시면은 시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로 이렇게 다른 건물들이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요. 마치 내 인생의 사건들도 다양한 사건들이 났지만은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여기로 가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 또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것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인생 전환의 축이 되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그것을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편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 맨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 나의 모든 성공이라고 해놓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민자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을 내어놔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죽어도 살겠고라는 부활의 생명을 사건을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와 감동한 사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면은 아니 왜 남의 연자랑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대요? 라고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송하지만은 그런 족보에 있습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은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어 버리는 그런 족보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후손이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밧세바가 없으면 이전과 이후의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닭울음 소리가 세번 나기까지 세번 예수를 부인한 사건, 그로부터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서진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기절해버린 사건입니다. 눈이 멀고 버림받아서 길바닥에 나뒹굴어지는 사건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내가 얼마나 귀한 취급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서 시간이 얄팍한 인생살이에서 천국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저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냥 줄다름 치던 생애의 향방이 생명의 살림살이로 전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요, 약간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맞는 용어입니다. 업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러셔서,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권사님,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업보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할렐루야 수준으로, 아미타불,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업보의 굴레를 깨어버리는 일방적인, 물어보지도 않고요. 일방적인 용서와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요. 망고불변의 법칙.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면 그래야 돼라는 게 있어요. 기준은 달라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금방 읽은 성경 말씀에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주지만 이기심에 가로막혀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서 인과응보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편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학살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에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입장을 그렇게 세우면요. 이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게 어떤 그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서 미워서 죽었으면 죽고 난리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신기하다. 언제는 막 둘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죽고 살면서 막 눈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러다가 둘이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신기하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안에 저렇게 죽고 싶은 원수도 같이 있고, 그 마음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로 이래! 이러는데,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해. 했으니까.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 마음도 똑같은 마음에서 같이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해보드만은 인정하기 쉽지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릎을 꿇리고 본때를 보여야 할 사람에게 성령이 대뜸 하시는 말씀,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고 교회까지 맡긴다는 거, 정말로, 시체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는 말 아닙니까? 맡길 사람이 따로 있지. 맡길 사람이 따로 있지. 사람이, 세상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은 도끼를 믿은 그 사람이 잘못이지. 왜 도끼는 도끼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갖고 따지느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막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막할 수 있습니까? 어? 힘이 있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는 겁니까? 세상에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실컷 고생하고 주의 말씀대로 새벽기도 힘들게 헌금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수고한 우리는 뭐하고? 아니, 저런 인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치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지사 아닙니까? 정말로 힘의 논리에 고개를 숙여도 일관되게 마음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도 공평하게 공의의 법칙을 정의의 순리를 따르셨는지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이 우리 안에 바울이 들어간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그저 좋은 말 적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기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실존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내가 아니면 그 입장이 안 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 거기에서 깨달은 깨달음을 로마에 있는 편지에 그 인생에 30년 지나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사족이지만은 찾아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가 혈서 쓴다 그러죠? 그저 그거로 써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러 가던, 교회를 죽이러 가던 자기를 교회를 맡기겠다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고요. 밥 먹여주고요. 치료해주고요. 대우해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돌아온 탕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좀 자라고 나면은 그래도 아들로서 회복시켜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오자 말자 가락지 끼우고, 입혀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실컷 수고한 장자가 시체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돌아왔으면은 장자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 대우합니다. 고마워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섬기는 종의 입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의 대우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내가 사명과 생명의 대우를 받았다. 내가 살았다는 사실.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발로 떳떳이 서도록 하나님이 공의에 합당한 값을 자기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선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체험한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요, 여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재판장에서요,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 작가가 정말로 사형장의 맨 마지막 순간에서 갑자기 사면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압사를까지 가다가 잘리고 자기가 받는 거기서 나와서 죄와 벌을 짓기 시작했다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고 이 집이 장사가 잘 된대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내가 그냥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소식이 그런 대한독립 만세하는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상처 주고, 창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변하지 않는 부끄러운 과거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해서 덮어버리고 쉬쉬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런 나를, 예?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로마서를 적을 때는 거의 25년에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도 하루에도 그저 내 마음이 그저 뱀꼬리 마냥 해가지고, 아이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맘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뭐 다르고 신호등만 바뀌어져도 달라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내가 피곤해 죽겠어요. 이제는 좀한 가지 정해진 마음만 따라가면 좋겠어 했을 때, 아, 이제부터 좀 제대로 시작이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나는 계속 죄와 허물의 부끄러운 모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간증이나 이런 거할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나는 완전히 무슨 천사의 등 뒤에 날개 달린 것처럼 같이 목욕하고 싶어요. 내가 때밀어 드릴게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나를 너무나 내세울까 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그 안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뒤를 이어서 끝을 뭐라고 결론 내리는가 하면 25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만 그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그렇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무한 말을 하다니. 이제 좀, 그동안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수양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 된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그저 욱 하고 그냥 뭐가 확 나와버렸을 때에 그때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그때에 한번 실수로 나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신이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더만 목사님도 그러시면서 아주 괜히 말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덮어주기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깨달은 것은 이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아름다움, 인의라 그러죠. 이거로서 빈틈없이 완전히 나를 싹 감싸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나에게 더 이상 자격지심이나 세상과 사람의 인생의 잣대로 나를 보지 않고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것은요. 나를 끔찍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히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허락한 생애, 내게 맡겨주신 사람과 사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선언이 그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 의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의 것 갖고 와가지고 남의 자식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제물을 바칠 때라도요. 신기한 말씀 하십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내 집에서 며칠 동안, 14일 동안 같이 데리고 살아라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강아지라도 어떤 강아지는 먹히는 강아지가 된다 그러고요. 먹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요. 이름을 붙이면은 그때부터는 식구라고 그래요. 참으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한 번은 인도 분이신데요. 인도 분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닭고기 요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크리스천이라도 힌두 쪽이 문화가 있으니까 소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게 속으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손은 식구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아유 그러면서 뭐 원앙 소리 뭐 한국에 나왔던 그런 무비도 생각이 나고 그게 그 말이구나.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식구로 데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남의 양 데리고 와서 남의 자식 하듯이 그것이 아니고 퍼스널하게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속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봐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통이 사명이 되고 만남이 사역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아니고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이 대우와 이 입장과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불청객처럼 자라던 사건이 그것이요. 다마스커스에서 오신 사건처럼 오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없다고 생각,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런 사건이 다마스커스 사건 같은 것만 있으시면요. 제가 당장 예수님 믿겠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없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것은 그런 사건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그 사건 다 왔는데 그 사건에 대한 그 취급을 어떻게 소중한 자성의 그 깨달음의 보따리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천국의 방향으로 내 생애가 바뀌도록 천국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는가. 그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서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무려 30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 쓰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 26장 뒤에 나온 데 예루살렘 가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정에서 제가 조금 읽은 대로요, 하나님 만나서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그때 한 번만 기억으로 스쳐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견지해야 될 것은 그것을 새로운 은혜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거 외에 더큰 은혜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은요, 궁극적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다는 거, 이거 외에는 큰일 없어요. 그거를 딱 기둥을 잡으시고, 나머지 생애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금쪽같이 소중하게 그 기억을 살리시고 그 깨달음을 견지하시고 사도 바울이 했던 로마서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생애에서 체리힐의 고백서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생애에 득달같이 닥쳐지는 참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포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오늘이라는 이 자리를 주님과 만난 그 자리로 연결하여서 소망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이 시간과 현실과 사람과 사명과 환경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12장, 통일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